희망지성 정규 뉴스.
5300년 전 양저는 고대 중화대지에서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양저의 고대 민족은 고도로 발달된 사전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동시에 후세에 수많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중국 내외의 전문가들이 양저 문화 유적 모임인 양저 토론, 중화 문화 토론에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최근 290여만 평방미터의 5000년 전 고성이 양저 유적의 핵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은 올해 중국 10대 고적 신발견에 포함됩니다. 베이징대 옌원민 교수 등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이 현재 발견된 중국 최대의 성토로 중화 제1성이라 가칭했습니다. 그러나 양저 고성 등 문화유적의 발견은 고고학계에 수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4000년 전의 양저 문화는 1300년 동안 휘황을 누렸으나 갑자기 역사에서 단절됐습니다. 양저 문화의 실종에 관해 고고학계의 비교적 보편적인 설은 해침입니다. 한 전문가는 4000년 전 즈음 날씨가 따뜻해져 평균 해수면이 상승해 양저인의 생활구역에 많은 물이 들어왔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학자는 당시 일부분의 양저인이 남하해 석협 문화에 융입되었고 일부분은 북상의 중원지대에 도착해 중원 용산 문화의 민족과의 전쟁에서 대패해 일부분은 고향에 남았으나 수백 년 후 마교 문화에 점점 융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양저인은 치우의 한 분족으로 양저 문화에 돌독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양저인은 강하고 용맹함을 좋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우족 중 우인이라 불리는 분족이 있는데 양저인과 마찬가지로 새와 짐승의 토템을 숭배합니다. 치우가 황제와의 전투에서 패배함에 따라 양저 문화 역시 이에 따라 쇠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양저 귀족들이 날로 사치하며 향락을 추구해 국가의 비생산적 지출이 아주 커져 결국 망국에 도달했다는 추측을 펼칩니다. 양저 문화 중 매우 많은 옥기의 수량과 종류는 자세히 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발굴되거나 세상에 전해진 고가의 종, 벽옥기 등이 수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양저 문화의 각종 옥기는 모두 합쳐 만여 점에 달합니다. 12호 무덤에서 모두 700여 점의 옥기가 출토됐으며 그중 한 옥종은 무게가 6.5kg에 달합니다. 양저 문화에서 출토된 옥기 품종은 60종류를 초과하며 예기, 장식품, 의상 부속품, 잡기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양저 문화 옥기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제작 기술의 정밀함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합니다. 옥기 조각의 수면문과 인간과 동물의 결합은 신휘이며 이미 강렬한 종교 숭배를 포함합니다. 가오잔샹은 양저 문화에서 출토된 대량의 옥기는 인의 예지신의 상징이며 전문학자들에게 고대 중국 예법 연구를 위해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물학자는 일찍이 양저 반산왕릉에서 출토된 옥에 대해 검사와 측정을 거쳐 전부 진짜 옥으로 판명했습니다. 양저인의 옥 사용량은 매우 놀라울 정도지만 양저 문화 유적구에는 오히려 옥광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 리양, 샤오메이 산맥에서 옥광을 발견했는데 양저 문화 시기 채용했음이 증명됐습니다. 양저 옥의 놀라운 점은 또한 그것의 정교함에 있습니다. 확대경을 사용하여 관찰해보면 양저 고대인은 1mm의 범위 내에서 4-5개의 고르고 유창한 곡선을 조각해냈는데 이런 정교하고 세밀한 조옥 기술은 현대에도 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단과 고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은 양저 문화의 독특한 점입니다. 양저 문화 회관산, 야오산 등의 대형 유적지 중 재단 주위에 모두 고분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야 문명과 유사합니다. 양저 문화 시기 재단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숭고한 장소로 제사를 장악한 권력 계층은 무당 혹은 지도자였으며 자연히 자기와 가족의 무덤을 제단 주위에 만들었습니다. 양저 문화의 고분에서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 계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저 문화의 대형 무덤의 주인은 귀족으로 중소형은 평민 무덤에 속하며 또 중소형 무덤은 평민 중에 비교적 가난한 자로 이런 무덤의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양저 문화 중 난장묘가 있는데 그중 몸과 머리가 따로 있거나 억지로 맞춘 것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전쟁 포로 혹은 가난으로 거지가 되어 노예가 된 사람 등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양저 문화 시기 이미 귀족, 평민, 노비의 3대 사회 계층이 있었다고 추론합니다. 양저 문화는 후대 사람에게 무궁한 추측을 남겼으며 연구 발굴한 양저 문화의 정신적 내포 및 시대 가치와 박대 정심하고 역사가 요구한 양저 문화와 중화 문명의 내재 연관을 상세히 분류, 논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자오 후이민주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화요리의 전통적인 조리법도 PM2.5 농도 상승에 적지 않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대기 정화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발언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201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PEC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지가 베이징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베이징 대기오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오주임은 인구 증가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오염 수준이 높은 기업 폐쇄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한 뒤 시민들에게 조리법에 대해 주문했습니다. 자오주임에 따르면 중화요리는 강한 화력을 사용하는 볶음이 많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맛을 내는 요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리 중에 그을음이 대량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2만 건 이상의 네티즌들의 댓글을 불렀습니다. 중화요리의 조리법은 수천 년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오염원으로 되었는가? 협력이라면 시민들에게 식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홀짝제를 도입하면 된다. 일일은 밥을 해도 좋은 날,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날 등 비판의 소리가 줄을 잃었습니다. 인터넷을 들끓게 한 이 발언에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담당자는 9일 자동차와 석탄, 산업 분진과 비교해 조리 중의 그을음은 PM2.5의 주된 발생원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자오주임의 발언을 부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몇 년 새 대기 오염이 심각해져 베이징시에서는 지난 9월 PM2.5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예년보다 10일이 더 많은 14일 관측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량저닝 홍콩 행정장관과 회담했으나 관영신화사는 회담 내용 중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을 삭제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오전 량저닝 장관과 40분간 회담했지만 언론에 공개한 시간은 불과 1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량 장관은 정치체제 개혁은 반드시 홍콩 기본법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홍콩은 법치사회이며 특구 정부와 전체 사회는 법에 근거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화사는 보도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일로부터 분석가들은 홍콩의 정세가 매우 민감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로 언론인 가오이 씨는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수치심을 가리는 베일까지 버리고 정치개혁도 버렸다. 그의 소위 정치개혁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량 장관의 집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 주석은 회담 때도 상대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저널리스트 정징한 씨는 시 주석의 양 장관에 대한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은 량의 집권을 지지한다든가라고 말할 것이지만 아무런 지지도 격려도 없었다. 그는 전혀 량 장관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량 장관은 장점인파가 선정한 지하 당원입니다. 량 장관은 취임 후 홍콩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실시하고 국민 교육의 이름으로 세뇌 교육을 추진해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량 장관의 집권을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시 주석은 량 장관과의 회담을 피해왔습니다. 중국의 인구 노령화가 본격화되면서 2012년부터 노동인구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민망은 10일 중국사회과학원의 인력자원 남서를 인용해 2012년 15세에서 64세의 노동 연령 인구가 전년보다 345만 명 줄어든 9억 3,72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15세에서 64세의 노동 연령 인구 비중은 2011년 74.4%로 2010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이처럼 현저히 감소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노동 참여율 역시 지난 2005년 76.0%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인구 구조가 방추형으로 바뀌면서 0세에서 14세의 아동 인구 비중이 1982년 33.6%에서 2011년 16.6%로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노동 연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현재 노동 연령 인구와 노동 참여율이 줄고 있지만 중국의 노동력 공급량은 충분하다면서 그보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확보와 증가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2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